예, 잘 들리시죠? 예.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영어로 Thanksgiving이라고 하죠. Thanksgiving, 감사를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이 문자적 의미는 감사의 행위, 그리고 감사의 표현, 말과 그리고 행동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영어의 thanks, thank you 할 때 thanks는 이게 원래 단어의 뿌리가 think, 생각하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절에 감사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행위로 act,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thanksgiving이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127번, 그러니까 127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57번이 나와요. 그래서 184번, 184번이 나오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신앙의 인물이 인물들이 많은 인물들이 마지막 삶이 이제 신앙의 성숙에서는 감사하는 인생,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성숙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 저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깊이 찾아보니까 감사가 찬양하다라는 것과 뜻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시편에 여러분 보시면 특히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 원어로 그 단어가 감사는 토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야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따라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기리는 것이고 높이 떠받치는 거예요. 예.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으로, 자녀가 찬양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만이 쌓이고 막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함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하나님 찬양하지 못할 때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이 축복을 내려주고 싶은데 그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막히면 오물이 가득 그냥 넘치게 되죠. 쌓이게 되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우리가 한 여인의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짧게 자녀를, 아들을 넷을 놓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레아예요. 레아. 여러분 레아, 레아의 여동생은 라헬이에요. 야곱의 두 부인의 첫 번째 부인이죠. 그런데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이 레아가 처음 소개되는데 동생 라헬과 외모가 비교되는 것으로 처음에 소개가 딱 됩니다. 여자에게 외모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눈이 안 좋았나?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원래 뜻은 시력이 약하다라는 그 원래 히브리 뜻은 눈매가 이렇게 부드러우니 뜻이에요. 눈매가 부드러운 사람을 뭐라 그러죠? 착하게, 선하게 보이네, 이 말이죠. 여자한테 아이고 착해요, 착하게 생겼어요 하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뒤집어 보면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젊었을 때 아유 그 친구 착해요 그렇게 소개하면 잘생기진 않았어,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요.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단어, 이 문장에 바로 비교가 나오는데 라헬 동생은 곱고 아리따다고 외모에 대해서 바로 지적을 해요. 예.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딸이 나왔을 때는 부모님들이 그 부모 아버지 라반과 엄마는 누군지 모르지만 기뻐했겠죠. 근데 둘째가 딱 태어나니까 오이 너무 인형 같은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둘째가 태어나면 관심이 둘째로 쏠리는데 더 예쁘니까 부모의 관심도 걔한테 다 가게 되고 성장하면서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따라다니고 사람들의 눈길이 거기 다 가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위에 언니가. 여기에 그런 분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아이 먼 데서 친척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야곱이 찾아왔는데 이 청년이 또 동생한테 한눈에 팍 물어서 내가 7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라도 결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네요. 그랬더니 옆에서 보니까 열심히 일도 잘하고 그래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뭐 동생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이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다음에 동생 차례가 오니까 옛날에는 우리 한국도 그랬죠. 동생이 먼저 결혼해버리면 언니는 평생 처녀로 늙어 죽어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등을 쳐먹을 정도로 이게 아주 사기 행각이 뛰어나고 머리가 교활한 그런 인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략을 딱 짜서 첫날 밤에 7년의 종살이가 끝났는데 첫날 밤에 싹 바꿔치기를 하죠. 밤에 깜깜하게 술이 뭐 다 취해가지고 신랑이 들어왔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거기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꿔치기에서 레아가 들어가서 첫날 밤을 치릅니다.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황당한 결혼식이에요. 아버지의 계략에 의해서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결혼식 첫날 밤을 사기 결혼에 대리신부로 들어가서 남편은 자기 동생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본인은 그 억하 심정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장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원래 원어로는 보라 레아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바뀌었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룻밤을 만리장성을 쌓았으면 좀 따뜻거려지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남자가 화를 그냥 있는 화 없는 화 다 내고 바로 뛰어나가서 장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항의를 하니까 거기 앉아있던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2등 이렇게 차별받고 그런 삶을 주목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레아가 결혼도 사기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첫날밤 지나고부터 남편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결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도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야곱이 그 레아를 이 시력이 약했다고 표현하고 그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영혼이 빠진 육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줄줄이 낳은 거예요. 이게 더 나빠요. 더 나빠요. 마음은 완전히 다른 여인에게가 있고 특히나 어릴 때부터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동생한테 자기 밑에 동생한테 다 마음을 쏠려 있는데 육신의 정욕을 풀기 위해서 자기한테 밤에 슬슬 찾아오는 남편. 아, 이 제정신으로 살기 힘듭니다. 이런 결혼관계는. 그래서 오늘 읽기 전에 30절에 보면 이런 말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해서 7년 플러스 7년 14년을 더 종살이 무슴살이해도 라헬을 얻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의 모든 마음이 동생 라헬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모두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위에는 오빠가 둘 있었고 그 위에 제일 큰 딸 큰이모님이 계셨어요. 큰이모님 우리 그 동네 들판이다 주인인 지주 집안의 큰아들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낳고 나중에 딸도 셋을 낳았는데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 큰이모부가 저한테 큰이모부죠. 이 이모부가 또 옛날에 그런 걸 해서 둘째 부인을 또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말년에 우리 이모는, 큰 이모는 완전 정서불안이에요. 정서불안. 그냥 정서불안 상태예요. 나중에 이제 그 집에 그 사촌 큰 형님 살아계시면 78세인데 그 형님이 이제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무릎에 관절이 콩가루처럼 가루가 돼가지고 관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뇌와 고통을 못 이겨서 절에 가셔가지고 삼천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크으, 절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분이 없어서 연결을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오늘 성경 본문에 레아의 처지가 이와 같지 않았을까? 예. 결혼 과정에 어찌됐든 자기가 첫 번째 부인, 본부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딴 여자, 그것도 자기 친동생. 그 인생의 스트레스와 불만은 어떻게 상상이 되겠어요? 사람이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 인생은 불행에 빠지고 인생이 혼란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의 30장 21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새겨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서너시 있나니, 임금이 될 자격이 없는 종이 임금이 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세 번째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 네 번째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라고 돼요. 이게 뭐가 있죠? 미움받는 여자가 이 말은 시집 간 것은 결혼했는데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그 모든 책임은 아내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는 남편들의 책임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예. 제가 일전에 포코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좀 올라갔더니 기도 원장님이 한국 분이신데 마당에 키우는, 그 마당이 넓으니까 이제 닭이 있어요. 막 밖에 노는데 암탉한테 공주야 공주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수탉은 왕자야 왕자야 불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렇게 부르세요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러주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그렇게 들은 대로 그렇게 자라고 변하게 된다, 자기는 그걸 믿는데요. 제가 거기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성경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 만물을 이름을 붙여라,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권세를 주셨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순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부인 원래 이름은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바뀌어서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사울, 세상의 권력으로 큰 자가 되라는 그 살기 등등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섬기는 작은 자, 바울이 되라. 그래서 복음 전도자, 그 누구보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시몬, 낙엽처럼 허무한 자. 그 어부 시몬이 주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너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될 반석이다. 베드로, 베드로 성당, 베드로 교회,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명을, 좋은 별명, 좋은 호칭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불러주셔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레아라는 이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레아라는 이름 뜻이 뭘까요? 지치고 피곤하고 실증난, 그런 뜻이에요. 너무 심하죠. 그러면 남편이 야곱이, 야곱은 사기꾼이잖아. 내 이름은 사기꾼인데 발목 잡은 자, 자기 본부인 이름을 속아서 결혼한 첫 번째 부인 이름을 불러. 레아야, 레아 이리 와봐, 밥 좀 가져와. 그러면 아이고 꼴도 보기 싫고 지치고 피곤하고 실증나는 여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레아는 그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을 들었는데 남편한테도 그 이름을 들을 때 거절감과 깊은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요? 입었을 거예요. 이제 내 인생에 남편마저 저러니 누구를 믿고 살아간단 말인가? 내 편 아무도 없네.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사랑을 듬뿍 받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이게 원문에 좀 더 근접하게 번역한 그 영어를 찾아보면 이 구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의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레아가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것을 목격하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남편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아이 저 이 레아 때문에 내 인생에 7년 더 생고생을 더 해가지고 내 계획이 없던 두 집 살림을 해야 되고 그 보기 싫은 볼 때마다 지치고 짜증나고 실증나는 저 여인을 내 부인으로 삼아야 되다니. 예? 그 이 시대에는 여자의 존재감이 부인의 존재감은 아들을 낳을 때 가장 빛났습니다. 그래 아들을 낳아주면 이제 바람도 안 피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조강지처 론이 있죠. 조강지처가 최고다. 승계해야 된다. 아들을 낳아준. 그래서 레아는 이 남편에게 사랑받기는 그냥 미움받는 이 기막힌 결혼생활 불평 불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마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지만 이 레아는 그동안 쌓인 그 모든 인생의 한 속에 남편마저 자기를 홀대하는 온 자기 몸과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 눈이 다 멀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첫 아들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또는 아들을 보다 그가 아들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그가 나를 보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르우벤 르우벤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오면은 쫓아가면 야곱이 오면은 엄마가 르우벤 르우벤 그 부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뭘 느끼시죠? 야곱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 여보 나 좀 봐. 성경 32절은 이 아들의 탄생이 하나님이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신 결과라고 해석이 나오지만 어떻게 또 나옵니까? 레아는 그 아들로 인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성과물이었습니다. 마땅히 관심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자리예요. 본부인. 그렇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인생 저는 우리 이민자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 다 내고 성실하게 살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관심의 대상에서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 사회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투명인간 살아가는 내 존재가 아무런 이 사회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이 거절당하는 삶이라고 느낄 때 여러분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사람들이 좌절하고 화를 냅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가슴이 저미는 고통을 여러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첫아들을 품에 안고 야곱이 찾아올 때마다 아들 이름을 르우벤 나 좀 쳐다봐 주세요 이런 애절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패했습니다. 야곱은 안 쳐다봐요. 그래서 두 번째 시도를 또 해요. 또 하나님이 불쌍히 있어서 둘째 아들을 주시는데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 여전히 사랑받지 못해요.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은 그가 듣는다 듣는다는 거예요. 레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계속 라헬에 밀려가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그 억하 심정, 아픈 심정 시기와 질투도 있을 테고 포기하고 아픈 마음을 엄마에게,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서 이제는 남편에게 몸도 썼고 이제 자녀도 낳았으니까 남편, 아이 남편만은 들어주겠지 그래도 최소한 너는 내 편이 돼야 되잖아 세상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근데 그래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르우벤, 아기가 오면 남편 오면 아기한테 르우벤 내 말 좀 들어줘 야곱, 이 말입니다. 들어줬을까요? 안 들으셨어요. 계속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떠났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연못의 선녀도 아들 둘을 놔가지고 양손에 안고 하늘로 날아갔잖아요. 아들 셋을 놓으면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셋을, 삼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 셋을 놓으면 여자는 할 일을 다한 거예요. 옛날에 개념에서는 삼형제. 그래서 이제 내가 34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은 이제 탁 이렇게 손이 이렇게 딱 깍지가 낀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레위라고 이렇게 부르면 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이걸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 전혀 정서적으로 애틋한 부부관계의 연결감이나 마음이 오가는 그런 정서의 일치감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 몸은 같이 있었지만 따로 노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상상을.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큰아들이 좀 자랐어요. 이제 둘째가 좀 있어요. 셋째는 젖먹이에요. 큰아들 이름을 불러요. 르우벤, 여보 나 좀 봐줘. 둘째 이름을 불러요. 시몬, 여보 내 말에 좀, 내가 뭐 말하고 있잖아, 귀 좀 들어봐. 셋째 젖먹이를 하면서 이렇게 레위 이렇게 부르는 말은, 아유 이제 우리 살 만큼 살았고 애기도 세 명이나 내가 아들을 낳아줬는데 우리 이제 다른 부부들처럼 애틋한 관계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레아는 여전히 야곱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 너무해요.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온통 라헬에게 가 있었고 껍데기 몸만 가끔씩 리아에게 와 있는 현실인 변함이 없어요. 아들 셋을 낳았으면 임신만 3년이에요. 3년 풀고 하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7년 8년이라는 긴 세월 헌신을 다한 거죠. 자기를 봐주지도 않고 하소연을 남편은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또 감정도 안 통해. 그런 남편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게 우리 결혼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직장에서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는 열심히 다 하는데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나만 고생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하소연할 때도 없네, 들어주지도 않고 고립된 경험을 갖거나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레아는 이 사랑받지 못한 억하심정, 자기의 평생 동안 싸웠던 걸 오직 이 남편을 결혼을 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면 자기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감을 남편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들 셋까지 낳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남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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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표현이 좀 확 변합니다. 35절에 보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화면을 띄워보세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름이 유다, 영어로는 주다인데 주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 제가 야다가 뭐라고 했죠? 토다, 감사하다와 찬송하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감사 기도의 시가 136편입니다 거기는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이 영원하시리로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감사하다는 것은 원래 단어가 찬양하다, 이 유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유다의 원래 뜻은 뭐냐? 이 찬양하다 감사대의 원래의 뿌리의 뜻은 뭐냐면 뭔가를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여러분 공을 확 던지잖아요. 이렇게 손에 있는 것을 확 던지는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아픔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까운 것을,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세요. 그것이 왜냐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이 레아는 남편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러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쳐다보고 듣지도 않고 나와 정서적으로도 통하지 않고, 아마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유, 해도 이제 안 되네. 포기한 거예요, 포기. 남편은 철벽이에요, 철벽.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기막힌 인생의 모든 불평불만을 한번 풀어보려고 했더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기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이제 야곱 그만 쳐다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갇혀있던 그 좁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는 것은 찬송하지만 이게 원래는 자신의 불행과 고통과 소외감과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으로 찬양한다, 감사한다로 지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그런 축복의 인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순간, 그 해석이 이미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오늘 그 그녀의 시각에서 그동안 나왔던 세 아들의 이름의 뜻이 갑자기 그녀에게 새롭게 와닿게 됩니다. 새롭게 와닿아요. 남편이 나를 쳐다보지 않아서 불만에 가득 차서 날 좀 봐요 라고 불렀던 그 큰 아들 이름 르우벤이, 아, 나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내 하소연을 모른 채 하고 듣지 않았다고 남편한테, 시몬 내 말 좀 들어보소, 제발 좀 귀 좀 열어봐 이렇게 외쳤던 그 이름이, 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셨구나, 그렇게 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철저히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고독 속에 놔둔 남편을 향해서 셋째 아들 이름 레위를 부를 때는, 제발 좀 부부답게 친밀하게 정서적으로 좀 따뜻하게 좀 대해주세요, 그게 목말라요 이렇게 외쳤지만, 아, 이제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돌리니까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나를 친밀히 보살피고 계셨구나. 그게 레위예요. 레위, 주어가 바뀐 거예요. 야곱에서 하나님으로. 야곱은 나를 끝까지 무시하고 외면했지만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친밀히 동행하고 계셨구나. 이 모든 고통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뜻이 있었구나. 아들 넷을 낳은 거예요. 아들 넷을. 즉 장자를 낳은 거예요. 그 아들 넷을 통해서 열두 지파 중에 위에 아들 넷, 예수님의 왕격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인한 불평불만과 한을 다 털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인생의 찬가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을 계속 낳아야만, 살아 숨쉬는 존재감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5절에 보면 레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그녀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네가 노력하고 해서 굳이 증명할 필요 없어. 예. 그런데 보십시오. 그녀에게 상황이 변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것은 오직 하나, 그녀가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시선. 시선의 방향이 야곱을 향해 있던 것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 순간에 버림받고 천대받는 가장 불행한 그 여인, 그 모습은 간데없고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게 될 장자의 아들부터 해서 그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레아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소외되고 지치고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좌절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과 절망의 골짜기를 나 홀로 지나갈 때 누구도 보지 아니하고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나의 하소연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외로운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귀 기울여 계시고 그리고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짐작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레아가 그 열두지파의 그 아들들을 그 어머니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레아는 그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적인 노력을 다 내려놓게 될 때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렵니다. 그 자유함과 해방감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일본의 기업가 가운데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숱한 역경을 극복하고 수많은 성공신화로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위에 형님이 7명, 8형제 중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완전 실패해가지고 돌아가시고 형들은 또 대공황 시절에 일본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9살 때부터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파나소닉이 이제 파나소닉 이분이 창업하신 거예요. 비롯해서 750개의 기업을 그리고 종업원이 13만 명 대기업 총수로 돼가지고 1989년도에 94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데서 이렇게 크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한마디로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가난했던 것, 둘째는 몸이 허약했던 것, 셋째는 못 배운 것 덕분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고 몸이 약했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학교를 전혀 못 다녀서 못 배운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모르면 묻고 기술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보십시오. 아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돼. 공부도 못했는데 뭐 학벌도 없기 때문에 내가 무식해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분이 도전했겠어요? 성공도 없었어요. 여러분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절망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것 덕분에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사와 희망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에 뭐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이유로 덕분에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까?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태아의 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 그 축복을 자신의 불만을 터뜨리는 좋은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그 불평불만의 그 요구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예,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서 옆에 주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게 감사와 찬양하게 되면서 지나온 세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었구나. 이걸 긍정의 하나님 안에서 긍정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서 고난과 불행을 축복으로 반전시키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36편의 몇 절을 보아서 읽어드리고 이제 기도로 마감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남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만을 알아줘야 되는 배우자에게도 소외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도구로 삼았던 한 영혼이 세상의 모든 그 노력과 그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던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그 지나온 세월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계획이었음을 깨닫는 놀라운 이 레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저희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해, 때문에라고 우리 탓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임을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주님께 아뢸 수 있는 귀한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감사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